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11일 미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중국과 30년도 연장하기로 합의한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의회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갱신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미중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따라 세계 최대의 원자력 시장을 가진 중국이 미국의 원자로 시설과 플루토늄에서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30년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 등 21개국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합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중국과의 이번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중국과 이런 합의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수 있고 상원 외교위원회 주요 의원들은 이번 합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델 알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의 불참은 이번 정상회의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며 모하메드 빈 나이프 왕자가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주베이르 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상들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하고 바레인도 특별한 설명 없이 왕자를 대신 보내기로 해 이번 회의의 아랍 정상으로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국왕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13일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는 걸프협력위원회 6개 회원국 대표들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이튿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걸프지역 국가들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이라크와 시리아, 리비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에 끼고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중장비와 전차, 박격포, 탄약,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12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러시아에서 이란과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국제 구호단체들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리어 마을에서 철수한 뒤 30만 명의 주민들이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이 철수한 것은 남수단 유니티주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11일 모든 국제 적십자사와 국경 없는 이사회 등 비정부단체들과 유엔 기구들이 요원들을 리어에서 다른 곳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어 병원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곳은 지난해 1월에도 약탈과 방화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이 같은 폭력 사태로 10만여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에서 80km 떨어진 유명 온천 관광지 하코네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코네산에서는 10일 하루 화산성 지진이 322회 관측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흔들림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리히터 3.1 규모 지진도 관측됐고 이 역시 화산 활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말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 영향으로 지표면이 6cm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5월 1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 사회는요, 지금 어느 때보다 흑백 갈등 논란,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 거기다 시민이 경찰을 공격하는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우려가 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서로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자는 의미의 선율이 지난 주말 볼티모어시에 퍼졌습니다. 바로 볼티모어시에서 사망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를 추모하는 공연이 지난 일요일 있었는데요. 미국 최고의 음악상인 그래미상 시상자 흑인 남성 가수 프린스가 이 볼티모어 폭동을 주제로 한 노래를 이 추모 공연에서 발표했습니다. 볼티모어라는 제목의 노래는요, 미국에서 죽어간 많은 흑인의 죽음 또 그에 뒤따른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추모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희생자 그레이의 이름처럼 이 그레이 색깔, 회색 옷을 입고 그의 죽음을 아파했습니다. 같은 날 프레드 그레이가 체포된 지역에서는요, 볼티모어 청년들이 일어나는 날이란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요. 또 앞서 볼티모어 관현악단이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흑인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볼티모어 시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더 나은 도시, 화합하는 도시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미국 방송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차분하게 다루면서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극복되길 바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에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부터 황해도 지방부터 그치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아침에 또 함경남북도는 낮에 소강 상태에 들 때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4도, 낮 최고 9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0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 10도에서 15도 기록하겠습니다. 개성 역시 흐리겠습니다. 기온 10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의회 상원이 12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촉진권을 부여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간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범에 대한 재판이 최종 평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이전 선거들보다는 관심을 덜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랜스파시픽 파트너십, 뭐 흔히 줄여서 TPP라고 부르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바로 이 협정 가입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자, 미 의회 상원이 이곳 시간으로 12일 중대한 표결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의회 상원이 TPP 협상과 관련해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 촉진 권한, 트레이드 프로모션 어토리티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네.
예, 이 무역 촉진 권한은 일명 패스트 트랙 어토리티, 신속 협상권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통상 교섭 문제는 일임하고 의회는 이 협정의 통과 여부만 찬반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뭔지 간략하게 좀 듣고 가죠.
예,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1개 나라가 함께 공동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네.
예, 처음 시작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이렇게 4개 나라로 출발을 했는데요. 2008년에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 8개 나라가 TPP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TPP 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 작업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상원의 이번 표결이 TPP 가입을 위한 일종의 첫 번째 시험대인 셈이죠.
예, 맞습니다. 상원이 표결하는 건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 그러니까 이 무역 촉진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표결하는 겁니다.
네.
예, 이 심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통과해야 비로소 무역 촉진 권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상원 표결부터 통과를 해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상원과 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TPA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네.
예, 이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의회가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상원에 제출된 법안 내용이 조금 손질됐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 촉진 권한의 다른 이름 패스트 트랙 법안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빠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일단 대통령에게 이 무역 촉진 권한이 부여되면 의회는 무역 협상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네.
예, 이번에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만일 TPP 최종 협정의 내용이 의회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무역 촉진 권한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회가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협정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권을 다 부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TPA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TPP 협정의 중요성을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난주에는 미국 나이키사를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서부 오레건주에 있는 스포츠 물품 제작 회사인 나이키의 본사를 방문했는데요. 이 나이키사는 TPP가 체결되면 미국 안에 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이 TPP 가입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PP 협정이 체결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노동 환경 개선 또 혁신을 통해서 국내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 경제에 관한 규정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이 쓰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TPP 가입 노력에 공을 들이는 건 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으로부터 TPP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TPP 협정을 이제 조심스럽게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와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 TPP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인데요. 워런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자, 환경, 인권 등에 대해서 많은 걸 약속하고 있지만 TPP는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파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지지가 필요할 때면 전화통화나 1대1 만남 또는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득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네.
예, 이번에는 그런 노력들도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죠.
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은 지난 2013년 동부 보스턴시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 결승선 근처에서 사제 폭탄 두 발이 터져 8살짜리 남자아이를 포함해서 3명이 죽고 250명 이상 다친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 현재 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조하르의 변호인단이 11일 마지막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것을 끝으로 2차 판결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요.
네.
이번 주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연방 대배심원의 1차 판결이 있었죠.
맞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조하르에게 내려진 30건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 17개 항목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들이었는데요. 연방 대배심은 지난 4월 20일 이 조하르에게 사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지 형량을 결정하는 최종 판결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최종 판결 절차가 제법 오래 걸렸군요.
예, 배심원단은 지난 3주 동안 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언을 청취했는데요. 조하르의 변호인단은 러시아 등지에서 차르나예프의 친척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네.
예, 이들의 증언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 배심원 가운데 한 명의 몸이 좋지 않아서 재판이 연기됐었습니다.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키르기스탄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미국에와 미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예, 조하르의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하는 친척들은 조하르가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으며 이 형 타메를란과 엄마 주베이다 차르나예프가 급진 이슬람을 신봉해서 걱정했다는 발언들을 주로 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이 조하르에게 사형이 구형되는 걸 막으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조하르와 조하르 변호인단은 조하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하르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극단주의에 빠진 형의 영향으로 테러에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조하르는 19살이었고요. 형은 26살이었습니다.
네. 반면 검찰 측은 사형 언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슬람 급진 사상에 물들어 있던 조하르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응징하기 위해 테러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검찰 측은 또 변호인단이 조하르의 친척들을 러시아에서 부른 건 과한 지출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예, 참고로 변호인단은 이번 2차 절차에 모두 43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인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에서 연일 민심의 향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번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겁니다.
네.
예, 아직 1년 반 정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워낙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여론조사가 계속 시행되고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조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와 또 인지도를 살펴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또는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11명의 공화당 후보들보다 지지도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 응답자의 48%가 클린턴 전 장관에게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이어서 공화당의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35%의 지지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흥미를 끄는 게요.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이 후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선거에서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참 무시할 수 없는데요.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후보들의 대중적 인지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전 대통령 부인이자 상원 의원 또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가 안다고 답을 했고요. 모른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예, 같은 민주당 소속의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1%나 됐습니다.
네.
예,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오말리 전 주지사로서는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이겠죠.
그렇죠.
예, 다음으로 공화당 후보들을 보면요.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26%의 응답자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요. 다음 주에 공화당 후보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 칼리 피오리나에 대해서도 60%나 되는 응답자들이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후보들이 뭐 아직은 클린턴 전 장관에 필적할 만한 전국적인 지명도를 못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사는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아직은 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미국민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굳이 이유를 꼽자면 아직 선거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다음으로는 이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이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직 제대로 된 후보 간의 대결 양상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 AP와 SAT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AP와 SAT 모두 교육 관련 용어인데요. 미국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이 넘어야 할 큰 산처럼 여겨지는 단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일 겁니다.
네.
북한에서도 자녀에 대한 이 교육이 이 관심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요. 심지어 뇌물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체공업대학 같은 곳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하죠. 들어가기 참 힘들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북한 최고의 명문인 이런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네, 일단 공부는 잘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운동이나 음악 같은 이 특기 또 봉사활동들도 보지만요. 먼저 학업 성적을 보는데요. 이 사정관들 눈에 들려면 일단 이걸 많이 들어야 하고요. 또 이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네. AP와 SAT 얘긴데요. AP를 많이 들어야 하고 SAT 점수가 높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올해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모두 합격한 한 학생을 예로 들어보면요. 자,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이 학생은 AP 과목을 13개 들었고 2400점 만점인 SAT 시험에서 2390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에서 10점 빠지죠.
네.
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 평소 학 과목의 성적이 높은 건 뭐 당연하겠죠.
네.
덕분에 아이비리그뿐 아니라 스탠퍼드, MIT, 듀크 등 지원한 14개 대학에 모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AP 과목을 많이 들어야 대학 갈 때 유리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네.
자, 이 AP 과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입니다. 이 대학 과목 선이수제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대학에서 듣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미리 듣는 겁니다.
네,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미리 들어야 할 필요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그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네.
원래 AP 과목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수한 학생들, 다소 이 고등학교 과정이 지루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미리 대학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AP 과목을 들으면 학년 말에 가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시험 점수가 1에서 5까지로 나오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 보통 3 이상을 받으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죠. 뭐 앞서 말씀드린 학생은 AP 과목을 13개 들었고 AP 시험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13개 대학 과목의 학점을 모두 따고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대학 학점을 미리 땄을 때 좋은 점은 또 뭘까요?
네, 일단 대학을 빨리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4년인 대학 과정을 3년 반, 심지어 그보다 더 빨리 마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무척 비싼데요.
그렇죠.
빨리 졸업하면 그만큼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겠죠.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네. 네, 또 AP 과목들을 보면 영어와 수학, 외국어, 역사, 과학 같은 교양 과목들이거든요.
네.
자, 이런 필수 교양 과목을 고등학교 때 미리 들어놓으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전공 과목에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심 가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지요.
네. 뭐 요즘에는 AP 과목을 듣는 학생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AP를 많이 들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고등학교 학과목 평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학점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가 이 점도 고려합니다.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는 정신을 높이 사는 건데요. 물론 대학마다 달라서 AP 과목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대학에서 이 AP를 많이 들은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네.
자, 그래서 AP를 들을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듣는 뭐 그런 학생들도 있을 정도죠.
네, 기껏 AP 과목을 들어놓고 낙제 점수를 받으면 아무 소용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만 AP 과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고요. 교사 추천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또 미리 시험을 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만 AP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이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허락해줘야지 그걸 학교에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AP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AP 과목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AP 과목을 많이 제공하는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 좋은 학교로 생각돼서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SAT 알아볼까요?
네, SAT는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로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종의 예비시험인 국가졸업시험을 먼저 봐야 한다고 하지요.
네.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대학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대학에 가서 본시험을 치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각 대학이 주관하는 입학시험은 따로 없고요. 대학에 진학하려면 보통 이 SAT란 시험을 봅니다.
네, 한국에도 수능시험이라고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요.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 하루 시험에 운명 걸린 건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예, 1년에 7번 정도 SAT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신청비만 내면 몇 번이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학생이 뭐 두세 번은 보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점수를 대학에 보내면 되는 거죠.
네, 뭐 세 번 시험 봤다면서 세 번 본 점수를 모두 보내는 학생도 있던데요.
예, 대학마다 SAT 점수를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점을 보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영역별로 제일 높은 점수를 보는 대학도 있죠.
네.
또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 성적 추세를 고려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이 SAT 시험 방식이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방식은 어떻습니까?
네, SAT는 논리력 시험인 SAT1과 과목 시험인 SAT2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SAT라고 하면 SAT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현재 SAT1은 영어 독해와 쓰기, 수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요. 한 과목당 800점이 만점입니다. 이 세 영역 합쳐서 학생들 평균이 1600점 정도라고 하니까 2000점 이상이면 시험을 잘 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학 입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는 2200점이 넘습니다. 자, 내년부터 SAT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영어 쓰기 영역이 폐지되고 이 1600점이 만점이 되고요. 또 작문이 선택사항으로 바뀝니다. 또 시험에 나오는 영어 단어나 수학 범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네요.
네. 그럼 SAT2는 과목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봐야 하는 겁니까?
반드시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역시 대학마다 다른데요. 네. 뭐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 SAT2 시험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요. 전혀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SAT2 시험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등 다양한데요. 한국어 과목도 있습니다.
네. 가끔 한국이나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SAT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서 논란이 일곤 하는데요. 물론 시험 부정행위는 나쁜 거지만요. 뭐 그만큼 SAT가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AP와 SA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임피치먼트, 탄핵 제도 알아봤죠.
네, 의회는 공직자가 반역죄나 뇌물수수, 다른 중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면 탄핵할 수 있는데요. 연방 하원은 공직자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연방 상원은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방의회의 이런 권한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간에 어느 한쪽에 권한이 치우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자, 오늘은 J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누리는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역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들어보시죠.
J is for judicial review.
네, judicial review라고 하면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탄핵 제도는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요. 반면에 위헌 심사권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의회가 만든 법이나 행정부의 명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심사하는 권한인데요.
네.
하지만 이 위헌 심사권은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이 스스로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I hereby declare you legally married.
지난달 말 미국인들의 시선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 쏠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놓고 심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는 오하이오와 켄터키, 테네시를 포함해서 13개 주에 달합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면 이들 미국 주들은 법을 바꿔야 할 형편인데요. 싫어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건 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연방의회나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와 의회 또는 연방정부나 의회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 다른 부처의 권한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삼권이 분립된 정부에서 가장 덜 위험한 부처가 사법부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역량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이 쓴 글입니다. 1787년에 쓴 연방주의 논고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해밀턴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서 사법부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본 건데요. 사실 미국 헌법만 봐도 사법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법부에 관련된 조항은 3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나중에 나오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1801년에 일어난 한 사건은 미국 사법부의 위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1800년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 후보에게 패해 물러나게 된 존 애덤스 대통령. 국회의 며칠 전에 부랴부랴 법원 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연방 판사 수를 늘리고 워싱턴 DC 치안 판사 자리에 모두 같은 연방파 판사들을 임명했는데, 하지만 임명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제퍼슨 신임 대통령은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지시해서 임명장 발송을 중지시켰다.
네, 존 애덤스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파가 사법부에 자기네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기습 임명을 시도했던 건데요. 취임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제퍼슨 대통령은 분노했고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임명장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윌리엄 마베리 판사 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임명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을 맡게 된 존 마셜 대법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자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마베리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요. 마베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니 그런다고 행정부가 임명장을 전달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건데요. 고심 끝에 마셜 대법원장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마베리는 판사 임명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마베리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법이 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베리가 근거로 제시한 1789년 법원 조직법 13조의 내용은 미국 헌법 3조에 위배된다.
네, 미국 헌법 3조는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이나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 주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마베리가 낸 소송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란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베리는 하급 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 관할권에 관한 새 법원 조직법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모순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마셜 대법원장은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을 통해서 미국 헌법이 다른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법부는 법을 만들진 않지만 위헌심사권을 통해서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시다빌 대학교 정치학과 마크 스미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And judicial lawmaking as an idea is when the court
사법부 법 제정이라면 사법부에서 법을 만든다는 얘긴데, 이것은 미국에서 의회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건 위헌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사법부는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원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 대법원은 미국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주의 낙태 금지법을 위헌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피의자의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권리를 인정한 미란다 판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올해에도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과 동성결혼 문제 등 여러 굵직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해밀턴이 가장 힘없는 부처라고 했던 사법부는 이제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마크 스미스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의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원 해석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다수 의원들에게 공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새로 문구를 바꾸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의 힘을 빌려서 대법원의 항소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 오르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 최고 법원이나 연방 하급 법원에서 항소해서, 그러니까 2심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건은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지 의회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상황이라고 하면요. 대법관들의 성향으로 볼 때 의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은 2심 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끝난다는 식으로 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다루지 못하게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또 대법관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의회가 대법관 탄핵을 논의한 일조차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 부정 기자와 함께 Judicial Review, 미국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 알아봤는데요. 위헌 심사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아무래도 존 마셜 대법원장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베리 대 메디슨 소송은 미국 법과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판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마셜 대법원장은 이 소송에서 연방 헌법이 어느 주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네.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원장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Almost every Supreme Court expert.
가장 위대한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건국 초기의 대법원장을 지낸 존 마셜이었다는데 거의 모든 대법원 전문가들이 동의할 겁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1801년 존 애담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서 34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는데요. 대법원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의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얻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 한 어려운 일이죠.
네. 자, 행정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방판사와 대법관 지명권입니다. 이 대통령이 연방판사와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뭐 행정부 정책에 일일이 반기를 드는 사람을 지명하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 미국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그 연방판사나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일단 임명되면 연방판사나 대법관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연방판사는 종신직이고 보수도 보장받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장치가 끊임없이 맞물리면서 이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어느 한쪽에 힘이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뤄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권 알아봤습니다. 부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lbow room입니다. So what does elbow room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Mike and Jason had. Listen carefully.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Oh, there is no elbow room at all in here. 아휴, 여기는 꼼짝할 공간도 없네. It's so cramped and I can hardly breathe. 숨이 막힐 정도로 붐벼 라고 하자 제이슨이 You're right, 맞아.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발 디딜 틈도 없어.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야, 다른 식당으로 가자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Yes, let's do that. 그래, 그러자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elbow room,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Today's expression is elbow, E-L-B-O-W, elbow, room, R-O-O-M, room, elbow, room, elbow room. If there is elbow room, there is enough space to move, live, or work freely. If you don't have elbow room, it's the complete opposite. It means that you don't have enough space or freedom to move about.
단어 elbow, elbow는 팔꿈치라는 뜻이고 room, room은 방,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팔꿈치를 움직일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elbow room, elbow room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여지, 편히 일하거나 살 수 있는 여유를 뜻합니다.
When you are physically doing something, it's important to have space and be able to move around without getting in the way of another person.
일할 때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행동의 구속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과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무척 많다며 움직일 틈이 없다고 했죠.
Oh, there is no elbow room at all in here.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Once our new baby is born, we will need to move to a bigger house. We will really need the elbow room.
라고 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해. 여유 공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elbow room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there is no elbow room in here at all. It's so crammed and I can hardly even breathe.
You're right. There is barely any space to move around. Let's go to another restaurant.
Yes, let's do that.
Let's review. If there is elbow room, there is enough space to move, live, or work freely. And if you don't have elbow room, it's the complete opposite. Elbow room. Elbow room. Elbow roo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유리드믹스의 스윗 드림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구 기후변화의 주범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령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비 개선, 탄소 배출량 감축, 그리고 미국 외교정책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31일 오바마 행정부는 추가 조치 가운데 하나로 유엔에 앞으로 10년간 국내 온실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적어도 28%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세대의 도전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약속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제출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양국 간 오염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역사적인 회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중국도 오는 2030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비화석연료 에너지 소비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또 오는 2030년까지 오염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유럽연합의 계획에도 동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은 세계 전체 오염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자의 목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멕시코도 최근 2026년까지 오염 배출량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는 세계적인 도전이라며 세계 각국이 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이것이 우리가 이 같은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델 알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의 불참은 이번 정상회의가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며 모하메드 빈 나이프 왕자가 정상회의에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주베이르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의 이 같은 불참이 특정 안건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상들도 건강을 이유로 불참하고 바레인도 특별한 설명 없이 왕자를 대신 보내기로 해 이번 회의의 아랍 정상으로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국왕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13일 열리는 미국 아랍 정상회의는 걸프협력위원회 6개국 회원국 대표들의 백악관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이튿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11일 미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중국과 3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의회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갱신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번 미중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따라 세계 최대의 원자력 시장을 가진 중국이 미국의 원자로 시설과 플루토늄에서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30년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 등 21개국과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 협정 개정안에 합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중국과의 이번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중국과 이런 합의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수 있고 상원 외교위원회 주요 의원들은 이번 합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중장비와 전차, 박격포, 탄약 그리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12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국제 구호단체들이 전투가 벌어지는 리어 마을에서 철수한 뒤 30만 명의 주민들이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이 철수한 것은 남수단 유니티주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11일 모든 국제적십자사와 국경 없는 이사회 등 비정부단체들과 유엔기구들이 요원들을 리어에서 다른 곳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어 병원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은 지난해 1월에도 약탈과 방화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이 같은 폭력 사태로 10만여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수 도쿄에서 80km 떨어진 유명 온천 관광지 하코네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코네산에서는 10일 하루 화산성 지진이 322회 관측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흔들림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리히터 3.1 규모의 지진도 관측됐고 이 역시 화산 활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말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또 영향으로 지표면이 6cm가량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코네 산 분화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동남아시아 해안에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출신 로힝야 이슬람교도 2천여 명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과 당국자들은 아직 수천 명이 더 선박에 갇혀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